그 서울에 청파동에 청파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신 김기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기석 목사님 제가 매우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강의 중에 이런 예화를 그 이렇게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His Friends 그 야외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 중에서 마음에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랬는데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예, 교회 나오시는 스님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과연 스님이 하신 말씀인가 생각을 했는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이 스님이 하신 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아마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연구해 보았던 분 같습니다. 비교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그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그 스님은요, 자신이 믿는 불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지요. 이민 1세대들은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민 1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생업에 몰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들과는 그렇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과 또 억누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할 것 같은데 학업으로부터의 자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한 가지는 부모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멀리 멀리 학교를 찾아서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두려움과 또 억압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젊은 학생들이 이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마약을 함으로써 또 술을 먹음으로써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지식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이것은 진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진정한 자유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말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진리, 영어로는 truth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었습니다.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 또는 사실, 참 진실 등으로 불린다. 예, 이 진리라는 것은요, 네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인 것, 진실한 것, 불변의 것, 또 보편적인 것.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세상의 이론, 또 철학, 현상, 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총체적인 믿음, 이 과연 세상에서 이 진리에 부합되는 것,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선언은요, 바꿔서 얘기해보면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가 곧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불변의 것이고 참인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보편적인 진리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진리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억압과 억누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인간은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빌라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으면서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께 묻지만 진리는 사실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진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 이론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르치심, 또 본을 보이신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함께 저를 비롯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 잘 닮아가고 계시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지금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과 인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두 절에서 두 가지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되고 또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작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언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서 선교를 갈 때마다 매우 고생스러운데 이 언어의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벨탑에서 시작이 됐죠. 이것은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입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셔서 언어가 복잡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여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결국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 자의적으로 내 노력으로 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욕심이 버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것도 욕심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 손에 쥐려고 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욕심을 내서 많이 움켜잡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한 것이다, 곧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은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더 많은 것들, 세상에서 주는 더 많은 것,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만 세상이 주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소멸되어 없어질 옛사람, 그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영원할 것이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생기는 변화. 두 번째는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따르는 옛사람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인격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며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대의 풍조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시대의 표적을 읽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 가정의 파탄, 동성애 문제,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환경오염과 전쟁 등의 원인, 이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되고 결국은 우리를,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오너나 CEO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짜 문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진짜 원인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문제들,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구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는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을 어느 순간에서부터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기서 있는 이 안삼선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생은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술을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경찰에 쫓기게 된 동생은 형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고, 형은 그 동생의 핌 묻은 옷을 벗겨서 자신이 그 옷을 입고 동생에게는 자신의 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그 형이 붙잡히죠. 결국은 그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게 되고 교수형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형이 이 교수형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 동생은 비통에 잠기게 되고, 형이 남긴 그 유언의 편지를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로 형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입고,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동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형이 남긴 그 유언을 따라서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형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동생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동생이 벗어버린 옛사람의 옷을 형이 입고 죽게 되었고, 그 동생은 형이 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쫓던 우리의 옛사람이 저지른 추악한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편안하게 잘 먹고 기쁘게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새 사람이 됩시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새 사람이 됩시다. 진짜로요? 진짜 새 사람이 되실 것이죠? 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